7.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태복음서 27장 35절에서 44절, 마르코복음서 15장 24절에서 32절, 루카복음서 23장 33절에서 43절, 요한복음서 19장 18절에서 27절. 십자가에 못 박히심.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광경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만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광경을 자세히 알려면 당시의 관습과 옛 문헌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사형수를 못 박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흔히 기둥을 먼저 세우고 땅에 놓았던 가름대에 죄수의 양팔을 벌려 양손에 옷을 받고 나서 그것을 들어서 기둥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처진 발에 못을 박습니다. 오른발 왼발 따로따로 못 박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박힌 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토마스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4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서 20장 27절 참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단 것이 아니라 못을 박았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두 발을 못 하나로 박은 십자가는 12세기 이후에 만든 십자고상에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특히 체면을 엄격하게 지켰으므로 사형수의 경우에도 겉옷만 벗기고 허리에 걸친 속옷은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의 관습은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처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옷이 전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의복이 귀했던 고대에는 전투 중에 전사한 병사나 사형수가 입었던 옷을 벗겨서 승리자들이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사형 집행자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코와 요한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예수님의 겉옷은 네 몫으로 나누어 네 명의 병사들이 한 몫씩 차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은 솔기가 없이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어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23절에서 24절 참조. 그리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2편 19절 참조.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두건과 신발도 나누어 가졌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명패.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가 걸렸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9절. 이러한 명패는 형벌의 일부에 속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는 아마도 빌라도가 고심하며 생각해낸 죄명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유다인들의 임금이 이렇게 창피한 형벌을 받는다고 유다인 전체를 야유하면서도 동시에 빌라도 자신이 유다인의 임금까지도 처벌할 권위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나타내기 위하여 생각해낸 죄명이었습니다. 이 명패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이름과 죄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37절, 마르코복음서 15장 26절, 루카복음서 23장 38절, 요한복음서 19장 19절에서 20절 참조.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이 명패를 본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모욕을 느끼고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써붙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의 나약한 의지를 약점으로 삼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도록 협박한 유다인 지도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흐뭇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그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9절에서 22절 참조.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위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사형 판결문을 서류로 작성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거쳤음이 확실합니다. 만일 명패를 바꾼다면 이미 잘 써놓은 사형 판결문을 다시 새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귀찮은 일을 빌라도가 다시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정식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되었기보다는 최고의회의 횡포에 가까운 강압에 따른 음모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사들은 과격하고 맹목적인 증오로 가득 찬 유다인들의 신분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사가는 이 명패의 상징적인 성격을 강조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메시아이자 임금으로 만천하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14절에서 16절, 11장 50절에서 52절, 12장 31절에서 33절 참조. 빌라도는 다시 한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언자의 역할을 대행한 셈입니다. 십자가에 걸린 라틴어 명패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19절. 오늘날 모든 성당과 신자 가장에 걸려있는 십자 고상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 앞철자만 따서 INRI라고 쓰여 있습니다. 함께 처형된 두 죄수. 유다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같은 날 두 사람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형되신 때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두 죄수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32절에서 33절.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로마 정부가 유다인들에게 집단 사형을 여러 차례 집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죄수 3명을 같은 날에 사형을 집행시킨 것은 그러한 관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교만한 유다인 지도자들에게 반격하는 의도로 유다인 최고의회가 떠들썩하게 요란을 떨 만큼 영향력이 큰 예수님을 두 죄수 가운데 끼워 처형함으로써 그분을 임금이라 부르던 유다인들의 콧대를 꺾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죄수의 죄목이 무엇인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죄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서에는 그들을 강도, 곧 흉기를 가지고 약탈과 도둑질을 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중죄를 범한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처벌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라는 이사야서 53장 12절 참조. 이사야 예언서의 예언을 실현시켰습니다. 마르코복음서 15장 28절, 루카복음서 22장 37절 참조. 행인들의 조롱.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행인들은 목요일 밤 카야파가 주재한 광적인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곡해한 증언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행인들은 목요일 밤 카야파가 주재한 광적인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곡해한 증언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란스럽게 장사하는 잡상인들을 쫓아내면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언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시비하는 유다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9절. 파괴된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당신의 몸을 두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21절 참조.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셨을 뿐입니다. 마르코복음서 13장 2절 참조.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의 성전의 주인이라고 과감히 선언하시어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존엄성을 부각시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이 와전되어 예수님이 카야파의 신문을 받으셨을 때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몸짓으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써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목숨이나 건져라.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이 신성 모독이 아니었다는 증명도 될 것이다. 마태복음서 27장 39절에서 41절 참조. 빌라도는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나 대사제와 수석사제들을 비롯한 유다인 지도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던 행인들도 유다인 지도자들을 따라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신성 모독은 직접적으로 하느님이나 그분의 이름과 권능 그리고 특권을 모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넓은 의미의 신성 모독은 하느님에게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거룩한 제도, 성전을 모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순환 전날 목요일 밤 예수님은 최고의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군중의 모욕에 대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들의 조롱.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외쳤을 때 마태복음서 27장 46절 한 병사가 십자가에 달려 몹시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동정하여 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48절, 마르코복음서 15장 36절 참조. 초를 탄 신 포도주는 로마 군사들의 음료였습니다. 병사는 만일 임금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 엄청난 칭호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외견상 이 착한 행실도 그의 중얼거림 때문에 조롱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임금이라는 칭호를 비웃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으로 정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죄목 때문에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사들도 예수님을 빈정거린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23장 36절에서 37절 참조.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악담. 사두가이파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원로들인 최고의회 의원들이 어수룩한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주동자들입니다. 적어도 2년 전부터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던 그들은 승리의 쾌감을 즐기려고 십자가 주변에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백성들의 모욕보다 더 심한 악담이었습니다. 남을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태생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라자로를 되살린 예수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42절 참조.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사랑까지도 조롱감으로 삼고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하루 전 목요일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기적의 힘이 두려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사들까지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두려울 곳이 없다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말고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굉장한 기적들을 여러 번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굉장한 기적들을 여러 번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에 기가 질려왔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능력자로 보이자 예수님께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어디 살려보시라지 라고 하면서 하느님도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43절 참조.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오만불손한 언사를 서슴없이 짓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이 응답하실 리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제멋대로 하느님께 기적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일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잡히신 순간부터 완전히 무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힘이 없다고 믿고 경멸하는 말입니다. 바야흐로 암흑의 세력이 지배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지나가던 행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비아냥거렸습니다. 마태복음서 27장 44절, 마르코복음서 15장 32절 참조. 루카복음 사가는 확실한 전통에 근거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두 강도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고 예수님을 모욕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39절. 자기의 일생을 반성하고 있던 다른 강도는 같이 사형을 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모욕하는 말을 던지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늦게나마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과거의 죄를 뉘우쳐야 할 때라고 여긴 회심한 강도는 하느님 앞에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처형되는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니 그를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루카복음서 23장 40절에서 41절. 예수님의 인내와 자비에 감동을 받은 회심한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은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루카복음서 23장 43절. 이 이야기 외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죄인이 회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루카복음서에만 쓰여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7장 36절에서 50절, 19장 1절에서 10절 참조. 니우치는 강도. 회심한 강도는 틀림없이 유다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과를 후회하면서 사형 처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회개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와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것은 회심한 강도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회개와 믿음은 그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강도에 관하여 신기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들은 헤로대는 자기의 왕권의 위협을 느껴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남자아기들을 모조리 학살하였습니다. 헤로대 임금의 학살을 피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 성인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였습니다. 그 도중에 사막에 있는 여관에 머물렀을 때 성모님이 그 여관 여주인에게 물을 청하여 아기 예수님을 목욕시켰습니다. 여관 여주인은 아기 예수님이 몸을 담갔던 물에 나병을 앓고 있던 자기 아기를 씻겼으면 좋겠다고 청했답니다. 아기 예수님의 현존으로 거룩하게 된 물에 그 여주인의 아기가 닿자마자 그 아기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 아기는 무탈하게 자랐지만 잘못된 길로 빠져 강도가 되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의 오른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합니다. 그 강도는 지금 자기 곁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어릴 적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군중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던 날이었습니다. 우연하게 그 강도가 그 곁을 지나다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던 도중에 강도들에게 반죽음을 당했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도인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날이 그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까이 뵌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는 명패를 읽었을 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외형상 죄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실상은 왕좌에 계신 임금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른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의 영혼은 예수님의 입에서 사랑과 자비의 불꽃이 일어나는 그 순간 신앙의 불꽃이 불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뉘우치는 죄인의 축복.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회심한 강도는 뉘우칠 줄 모르는 왕관 죄수를 꾸짖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직접 예수님께 청원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42절. 착한 죄수는 당시에 보통 유다인들처럼 예수님의 지상적 메시아니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세우실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살려주십시오라거나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현세의 삶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오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자기도 그 나라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뉘우치는 죄수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너는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자비롭게 응답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 23장 43절 참조. 죽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뉘우치며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구원받은 도둑의 이름은 디스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심한 강도가 말한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는 초창기 신자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금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루카복음서 24장 26절 참조. 낙원. 구약 성경에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 낙원이라는 단어는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나무가 우거진 행복한 공원을 뜻합니다. 아가 4장 13절, 코헬렛 2장 5절에서 6절 참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두 번 더 나옵니다. 코린토이서 12장 4절, 요한묵시록 2장 7절 참조. 교부들은 낙원이라는 말을 하늘나라나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어느 성서학자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낙원이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의 고성소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 구약시대의 다른 영혼들과 마찬가지로 고성소로 가셨다. 거기에서 회심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므로 역시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암브로시오 성인은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생명도 있고 그곳이 하느님 나라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부 유다인들에 따르면 낙원은 죽은 의인들의 부활을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루카 복음사가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낙원으로 암시하였습니다. 루카복음서 16장 19절에서 31절 참조.